대강절 마지막 성탄주일에 그 예수님 오실 그 날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이 예배의 자리에 놓으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 불편함이 있거나 기쁨이 없거나 감사가 없거나 그러면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이 다시 충만하게 회복되는 그런 역사에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주님이 태어나신 것은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이라 이렇게 천사들이 이제 목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포의 말씀에 우리는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기쁨이 예수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 뜻을 우리가 잘 설명을 할 수 없어 이미 기쁨이 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와 있지 않냐면은 이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죠. 그 모르면은 성탄절은 그냥 노는 날로 생각하고 휴가 가는 날로 생각하고 쉬는 날로 생각하고 맛있는 음식 먹는 날로 생각하고 가족끼리 모여서 영화 보는 날로 생각하고 노는 날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성탄절 공휴일로 이렇게 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런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분은 이 성탄에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차고 넘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모르면 안 돼요, 그래요. 제가 전에 그 뉴저지 있을 때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게 어떤 분들이 세 가정이 열심히 일하다가 우리도 이제 돈 좀 벌었으니까 좀 기쁘게 좀 멋도 좀 부리고 좀 품격 있는 생활 좀 하자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그래 그러면 우리가 뭘 하면 좀 품격이 있을까 생각하고 맨하탄에 가가지고 우리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거기 가면은 오페라도 뭐 좋은 오페라도 있다고 하는데 그게 우리 한번 가보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들이 너무나 좋았어. 우리 남편들이 뭔가 이제는 좀 다르게 변화되는 모양이다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오페라로 가기로 결정했는데 그 오페라 가격이 뭐 그 싸지 않은가 봐요. 그래 이제 그걸 이제 돈을 주고 티켓을 예약하고요. 차를 타고 가려고 하니까 아이고 뭐 차 탈 게 뭐가 있나. 오랜만에 처음으로 우리 가는데 리무진 불러서 우리가 그래도 멋도 좀 내고 그래 가자 이렇게 해서 리무진 불렀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이제 타고 왔습니다. 타고 와가지고 그 이제 뭐 오페라 유령인가 뭐 하는 그걸 이제 뭐 하여간 뭐 보러 이제 간 거예요. 옷도 잘 차려입고 주차를 하기가 힘드니까 차도 안 가져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극장에 입장했는데 막 놀란 거예요. 막 사람들이 앉았고 막 그냥 화려한 무대가 되어 있고 2층까지 막 쫙 사람들이 가득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막 다들 신사숙녀들이 다 온 거예요. 그래서 막이 이제 다 오르고 남자 여자 배우가 나와서 막 그냥 이제 뭐 이제 오페라 그 하잖아요. 왜 남자들이 뭐 우와 뭐 미리 뭐 이런 게 하잖아요. 사실요. 예. 예, 잘 표현은 잘 못하지만 여러분 웃군요. 예, 그래. 그런데 이제 앞뒤 앉아 있는 사람들이 그 보면 막 그냥 그 남자 가수가 막 이렇게 부르는 거 보고 압도가 돼가지고 막 전율이 있어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기뻐했는데 남자들 셋이 뒤에서 앉아가지고 하는 말이 지금 저 대리 같은 애가 나와가지고 뭔 소리 치 무슨 소리를 껌을 치고 이렇게 하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귀에다 대고 살살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가자. 그 세 사람은 그냥 시작하자마자 조금 있다 잠자다가 좀 졸다가 그냥 견디지 못해가 나와가지고 그냥 앞에 있는 맥주집에 가서 맥주를 이렇게 마셨다는 거예요. 마시면서 우리가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안 올 건데 뭐 때문에 여기 와가지고 괜히 부인들 행복하게 좀 해준다고 해서 이렇게 정말 시간을 보내고 이러냐면서 막 이렇게 있었는 거예요. 그 이제 참 사실은 이제 나중에 부인들이 나오니까 막 투덜대는 거예요. 아유, 그게 뭐가 볼 게 있다고 막 그냥 여기 와서 그 돈 주고 리무진 타고 오고 말이야. 옷 이렇게 맞춰가 있고 뭐 이렇게 뭐하러 왔냐고 막 그냥 불평을 들었다는 거예요. 오페라를 모르니까 이제 그런 거죠. 오페라를 모르니까. 오페라를 모르고 그 내용들도 모르니까 이제 그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 오신 이유를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 예수님이 우리 내 마음 가운데 없으면 성탄절이 무슨 말이야? 그냥 징글벨 징글벨 하고 뭐 그냥 먹고 마시고 노는 날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존재감이 전혀 없었던 베들레헴 지역에 그야말로 무명의 아주 정말 보잘것없는 목자들이 추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끝일 것 같은 밤에 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아주 신비한 엄청난 어떤 그런 광채가 확 비추더니 하늘이 갑자기 환하게 밝아지면서 한 천사가 그냥 박 갑자기 그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저 정말 초라하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목자들 앞에 나타나는데 얼마나 처음에 무서웠겠습니까? 그러니 무서워하니까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에게 전해준다면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이제 한 아이가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바로 너에게 주는 표징이다. 천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천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하늘에서 많은 천사들이 찬양하면서 우리 너무나 잘하는 말씀인데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 찬양이 팍 이렇게 울려 퍼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 내 마음에 와 있으니까 아 그랬겠지, 그렇지 이렇게 하지만요, 예수님 없는 사람은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아니 천사들이 왜 하나님께 영광이라 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가심으로. 내려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 씻음을 주시기 위해서 내려가심으로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천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서 평화, 화평이 임하게 된다 하는 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탄절에 기뻐하는 것은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뻐할 분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기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복잡합니다. 뭐 기쁜 것이 없어요, 사실은요. 내가 기쁜데 다른 사람은 안 기쁠 수도 있어요. 결혼할 때 기쁘고 시험에 합격할 때 기쁘고 아이 낳을 때 기쁘고 손자 손녀가 날 때 기쁘고 다 기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나는 기쁜데 옆에 사람에게 기쁨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시기 질투가 날 수밖에 없고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쟁이요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번에 제가 한국에 가서 그 2년 동안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같이 같은 방을 썼던 그 친구를 참 정말 너무너무 오랜만에 만났죠. 만났습니다. 그래서 만나가 이야기를 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다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그 친구 하는 말이 그러더라고요. 난 그때 너하고 같이 있으면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다 뭐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솔직하거든 그 친구가. 그 왜 기분이 안 좋았나 내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뭐 공부를 너무 잘하는 것 같은데 난 아무리 따라갈래 해도 안 되고 이래서 맨날 네 보면 신경질 나고 짜증이 나고 이랬는데 그거 숨기려고 애 많이 썼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냥. 나 그런 줄 몰랐어요. 왜 그런지.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아이고 저 사람 집에 아들 참 좋은 그 아가씨 만나 결혼한다 하면 아버님만 아이고 우리 집 아들은 왜 장가 못 가고 이렇게 있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기뻐할 수 있어요. 모두가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이 기뻐할 수 있는 소식이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구주 탄생 소식은 모든 사람이 다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그 네팔에 불교인들이 엄청난 고행을 하면서 그 업보를 씻으려고 땅에서 절하고 막 씻지도 않고 막 그러던 사람이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예수 생명 복음을 딱 받아들이고 어떻게 됩니까? 그거 다 버리고요. 얼굴에 환한 거예요. 그동안 수고했구나. 그동안 수고했구나. 그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 죄를 씻기 위해서, 업보를 씻기 위해서 그렇게 고행을 했는데 예수 믿고 난 뒤에 예수님이 이미 죄를 용서해 줬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삶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주님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는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기적의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날마다 순간마다 죄 용서받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아멘. 예. 우리가 허물이고 약함이 있을 때 날마다 죄 용서받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은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정말 나는 정말 기쁜가? 하고 한번 우리 자신에게 또 한번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성탄절이 왔는데 여기 예배의 자리를 앉아 있으면서도 솔직히 별로 기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기뻐야 되는데 왜 그럴까? 오늘 이걸 좀 점검하고 싶어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서먹하고 내 마음이 황폐하고 어떤 문제로 인해서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기쁨이 참 없는 그런 형편이 그런 형편에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성탄절이 다가와도 마음이 기쁨이 있을 수 없는 분, 그런 분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그래서 바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탄 예배에 초청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기뻐하라고. 할렐루야. 천사들이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그 소식을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예루살렘 시내에 돈 많은 부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계시하지 않았습니다. 배운 게 많고 학식이 많고 스스로 어렵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천사들이 찾아가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계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기뻐할 것이 전혀 없어. 비천하고 피곤하고 그런 양측의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온 백성에게 기쁨이 될 소식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보잘것없는 동네가 어디냐, 시골이. 그게 사실상 베들레헴이에요. 예수님이 거기서 낳기 때문에 지금 베들레헴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사람. 존재감이라고 전혀 없었던 그 베들레헴, 거기서 밤에 양치는 목자들에게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참 놀랍고 신비하고 특별한 은혜인 것이죠. 만일에 여러분, 오늘 이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기쁨이 식었다면 다시금 이 천사들이 이 기쁨을 가져다 주는 예수님이 왔다는 것을 말하면서 참 목자들에게 기쁨을 안겨준 것처럼 여러분에게 기쁨이 충만한 그런 역사가 오늘 하루 내, 그 다음에 이번 주일 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돈이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세상을 삽니다, 사실은. 그런데 돈으로는 기쁨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쁨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돈으로 쾌락은 살 수 있어도 기쁨은 살 수 없어요. 돈으로 엄청나게 좋은 뭐 황금 침대를 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황금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잘 때 단잠을 잘 수 있는 거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왜냐? 그건 잠은 와야 됩니다. 여러분 잠은 와야 된다잖아요. 잠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서 잠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잠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돈으로 수만 달러 되는 명품 시계를 여기다가 사서 이렇게 찰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계를 손목에 차고 가끔씩 이렇게 보면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이 자랑도 하고 폼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계속 달려오는 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는 기쁨을 찾을 수가 없어요. 내 안에서 기쁨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세상 밖에 기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기쁨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만들어낼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또 무엇을 주고 얻을 수도 없는 것이 기쁨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길래 기쁨은 나에게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도 나에게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기쁨은 너에게 못 나온다. 사랑도 너에게 나올 수가 없다. 기쁨과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밖에서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날이 바로 성탄의 날입니다. 그 누구한테 왔느냐?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아주 천재 같은 이제 이 철학자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 완전히 무신론자였는데 회심하고 난 뒤에 나중에 예수님 받아들였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Surprised by Joy라는 그 책을 썼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 어릴 때에 아주 어릴 때에 어딘지 모르게 뭔가 기쁨을 누린 적이 있는데 기쁨이 온 것 같은데 그 기쁨이 어디서 오는지 기쁨이 무엇인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그냥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재라고 할 수 있는 이 루이스는 기쁨을 어디서 찾으려고 했냐면 철학에서 찾으려고 하고 문학에서 찾으려고 하고 자연과학에서 찾으려고 하고 막 기쁨을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결론은 나는 기쁨을 찾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회심하고 난 뒤에 기쁨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자기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나에게 찾아온 기쁨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기쁨이다 하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었지만은 나는 그 기쁨을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반대 방향으로 나가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향했냐. 기쁨은 하나님을 향한 표지판이고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은 한번 들어오면 절대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쁨이 이미 들어와 있는데 문제와 사건과 환경과 사람과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그 기쁨이 느껴지지 않아서 문제지 이미 여러분 안에 기쁨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은 쾌락이 있습니다. 여러분 쾌락과 기쁨은 다릅니다. 세상의 쾌락은 외부로부터 어떤 자극이나 돈이나 명예나 어떤 감각적인 즐거움에서 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할 때 그리고 그걸 좀 소비할 때 생기는 일시적인 만족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기쁨은 외부 환경과 상관없이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에 내가 표현이 안 되는 그런 샘솟는 그 기쁨 그런 기쁨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할렐루야. 그 죄로 인해서 이미 영이 죽은 인생은 세상에서 잠시 맛보는 이 쾌락은 있어도 영원한 하늘의 기쁨이 없는 것이죠.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쾌락은 잠시예요. 자극이 사라지면은 허무함이 옵니다. 그리고 더 큰 자극을 원하여서 갈증을 유발시켜서 또 어떻게 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계속 거기에 묶입니다. 그 쾌락 조금 느끼다가 좀 더 센 걸 찾고 이런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고난이나 슬픔이나 환경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내 마음 가운데에 위로부터 기쁨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기쁨은 감옥에 있어도 기쁨이 있어요. 감옥에 있어도. 놀라운 거예요. 열악한 환경 가운데도.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 삶에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제 아내가 저하고 같이 결혼해가지고 처음 와서 앞치마를 두르고 키는 작은 사람이 앞치마 두르고 주방에서 뭘 하면서 계속해서 입으로 뭐라고 하면서 싱글벙글 웃으니까 저희 할머니 그다음에 저희 어머니 이런 분들이 다들 그냥 기겁을 하고 여자가 주방에서 지금 뭘 하냐고 불러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주위를 톡톡히 졌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느냐고 어른들 있는데 왜 노래를 자꾸 부르냐고. 그 노래 또 보니까 하나도 알아듣지도 못한 노래를 부른다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러지 말아라. 그런 게 아니다. 그래놓고 돌았으면 또 뭐 그냥 자꾸 부르고 이러니까 그냥. 예. 왜냐면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으니 찬송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 부르지 마라. 얘야, 너가 왜 그러냐? 이렇게 했던 저희 어머니 예수 믿고 요즘 교회 가서 나는 요즘 찬양할 때 가사만 봐도 악보 다 몰라도 가사만 봐도 찬송 다 한다. 이러는 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에게 삶을 어떤 삶이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이 기쁨을 다른 말로 희락이라고 하는데요. 이 원어가 카라예요, 카라. 이 단어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흘려 넘칠 때 마음에서 막 그냥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기쁨이에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누렸던 그 기쁨. 여러분, 죄가 들어오지 않았던 그 에덴 동산은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는요, 기쁨이 가득한 곳이에요. 할렐루야. 새 에덴. 아멘.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히브리어로 에덴이란 말은 그 단어 뜻이 뭐냐면은 기쁨이에요, 기쁨. 기쁨의 동산이 에덴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절대 기쁨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에요. 땅에서는 기쁨이 없어요. 땅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 세상은 캄캄했습니다. 기쁨이라고는 있을 수 없었어요. 죄로 인해서 죽은 상태였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마귀가 쾌락을 기쁨이라고 속이니까 계속해서 사람들은 죄 짓는 일들 거기에 사로잡혀서 쾌락을 막 찾았던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는 기쁨이 안 나옵니다. 마귀는요, 잠시 죄 짓고 쾌락을 누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낙담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죄책감 갖고 정죄감에 시달리고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영혼이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죠. 여러분요, 사람이 왜 불안하고 두려운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왜 불안하고 두려운지 우리 그리스도인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요,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불안과 두려움이 옵니다.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이란 말은 오늘 미래형으로 쓰였습니다. 과거형이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이 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기쁨이 계속 올 것을 믿으시면 아멘. 누구에게 기쁨이 뭡니까? 오늘 답을 딱 줬습니다. 14절에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 아무라도 누릴 수 없어요. 예수로 인해서 거듭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 생명의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이 되어도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공휴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 한잔 하자, 혹은 밖에 나가서 맛있는 음식 먹자, 영화 보러 가자. 아무 예수님과 상관없는 쾌락을 즐기면서 성탄절이잖아, 성탄절이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까요? 주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여기서 주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라는 말은 에베소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 아멘? 하나님이 택하신 자, 이미 아시는 자, 그 자들에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이 기쁨을 내만 누리선 안 되고 이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선물해야 되는데 그것이 전도요,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좀 아셔야 됩니다. 착한 일, 선한 일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 누가복음 15장의 말씀 보십시오. 크게 보면요, 그야말로 허랑방탕의 아버지 살아있는데도 유산 내놓으라 해가지고 아주 그냥 강탈하듯이 뺏어가지고 여자들 하고 나쁜 짓 다 하고 막 그냥 놀다가 다 망해먹고 그냥 거지가 거지 중에 산거지가 되고 그냥 먹을 게 없어 지 없는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고 이랬던 자가 아버지 집으로 와야 되겠다 생각하고 발길을 딱 돌이키는 순간 아버지가 좋아서 모르고 잔치를 베풀면서 그냥 모든 기쁨, 즐거움,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하고 이랬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을 좋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좋아합니까?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무라도 여기 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초청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성탄절을 맞으면서 난 왜 기쁜가 이런 질문을 또다시 해봐야 됩니다. 또 기쁘지 아니하면은 왜 그런가를 알아야 합니다. 성탄절인데 기쁘지 않다 뭔가 그러면은 삶의 자리에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은 재미도 없다, 예수님은 경직되다, 예수님은 아주 그냥 아주 야단치는 분이다, 뭐 이런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행복했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행복했어요. 경직되고 기쁨이 없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이에요.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즐기면서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이렇게 했거든요. 예수님이 거기서 뭐 포도주를 마셨느냐 안 마셨느냐 이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포도주가 음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잔치집에 가서는요 흥겹게 예수님이 춤추고 그냥 사람들하고 즐겼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저 예수라는 사람이 죄인들과 먹고 마시고 아주 세리와 같은 그런 죄인들 집에도 들어가고 저 아주 저 타락했다, 경건치 못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기뻤습니다. 옛날에 그 CBS가 이제 방영한 그 지금도 그 영화 있어요. 그게 보면요 The Jesus of Nazareth이라는 그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기쁨이 있고 충만했어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막 예수님께 절절절 따라갔어요. 여러분 어른들인데 애들이 잘 안 따라와.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뭐 그냥 인상 쓰고 말입니다. 이러니까 그래요. 그런데 우리 그 요한이나 그 다음에 뭐 애들이 뭡니까? 예성이 또 뭡니까? 은성이 애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냥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있어서 그 애들 좋아하는 거지 내가 막 그냥 좋아하려고 해서 내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오늘도 제 방에 들어와가지고 둘이서 십자가를 만들어 달라고 가위를 가지고 온갖 그냥 종이를 다 꺼내고 이래서 제가 가위 가지고 십자가 두 개 만들어주는 그 들고 와서 어디 붙인다 했는데 어디 붙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자 그래 정말 예수님을 가장 못마땅한 눈으로 이렇게 바라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영화 보면 누구냐면 가룟 유다예요. 가룟유다. 그래서 예수님 가룟유다에게 막 끌고 와서 너도 좀 같이 즐기자 해도 그냥 돌아서면서 자꾸만 엉뚱한 데로 가요, 사실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가롯 유다는 즐거움이나 기쁜 것을 느끼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 그는 교만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내가 기쁘지 않다. 그러면은요, 자족함과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악마에게는 웃음이 없다는 사실 아십니까? 악마에게는 기쁨이 없어요. 비웃음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십자가에 달릴 때 그때는 막 우지하고 뭐 그냥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했지만요. 그 나머지는요, 다 예수님은 자유했습니다. 기쁨의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참 기쁜 분이다. 예수님은 자유한 분이다. 그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니. 내가 문제가 있어도 사건이 있어도 난 기뻐하기로 작정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 것이 바른 그리스도인의 자세와 태도인 것입니다. 이 잘못된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딱 머리에 각인되어 있으면은 예수님이 고마운 분인 것은 알지만은 편안한 분이 못 돼요. 예수님을 존경할 수도 있지만은 친숙한 삶을 나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면 할수록 기쁨이 자꾸 사라지고 점점 아주 쪼잔한 사람이 돼요. 재미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이런 사람들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머리에 잘못 각인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놀 때에 뭐 여러 가지 실수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막 따라다니면서 이놈 왜 이러네 하고 회초리 돼가지고 때리고 막 이렇게 합니까? 안 해요. 그냥 나라 아이들은 다 그래. 철들면 다 괜찮아. 할렐루야. 예. 헨리 카우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 참 내용이 좋은 부분이 많지만 저는 딱 그게 한 내용에 제 마음이 딱 갔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와 탁월성은 그가 사랑하는 대상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래 됐어요. 무슨 말일까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영혼의 탁월성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이, 예수님에게는 기쁨이 충만한 분이라고 정말로 내가 확신하면 그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내 영혼에도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거 참 비밀인데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추석이 되면 동네에서 콩쿨대회를 했어요. 그때는요. 그래서 막 면 없네 면에서 콩쿨대회 했는데 그 무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막 노래 부르는데 고등학교 제가 2학년 때인가 그랬어요. 근데 그건 추석 때 그래서 제가 거기에 나갔습니다. 콩쿨대회 나가가지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때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제가 기억을 지금 하고 있는데 가사가 다 떠오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 노래를 제가 부르니까 제가 장려상에 올랐어요. 여러분 다 노래를 잘 부르시니까 놀라지도 않죠. 예, 제가 그때 노래 좀 불렀습니다. 그런데 장려상에 올랐는데 이 장려상에 이제 딱 올랐으면 이제 다시 이제 뭐 심사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한대요. 아니, 패자 부활전인가 뭐 한대요. 그런데 저를 보고 그 이제 내려오라더라고요. 너 노래 부를 때 표정을 잘해야 된다. 그 무슨 표정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제 그때 참 노래 성탄절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해하시고 당신과 내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더라면 뭐 이런 것 같아 하지만 근데 그걸 뭐 표정을 지어야 된대. 그 표정을 어떻게 지느냐니까 막 심각한 표정을 짓고 노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노래를 했어요. 근데 땡 해가지고 또 끝났어요. 끝났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영접하고 난 뒤에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행가가 저의 마음속에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유행가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 이상해. 찬송가는 안 배워도요. 두 번만 불러도 찬송가 곡도 따라가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니, 아멘이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예. 찬송을 부르며 기쁜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아, 내가 찬송을 잘하기 때문에 기쁘지. 가사가 은혜스러워서 기쁘지. 곡이 좋아서 기쁘지. No, no,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 찬송을 받고 기뻐하시니까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기쁨의 근원인 예수님의 마음에 들어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바람소리, 물소리, 해를 봐도 그렇고 달도 봐도 그렇고 새벽별을 봐도 그렇고 산과 들과 주변 사람들이 다르게 보이고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탄절을 맞으면서 기뻐해야 합니까? 그것은요,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기 위해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죄를 포기하시고 심판을 포기하시고 예수님을 인해서 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사건이 이 성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환경과 조건 가운데 있어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자는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삶을 경험하시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 것들을 다 경험, 체휼하신 분이잖아요. 그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생명 기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오늘은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보니까 무식한 용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어떤 목사님이 글을 썼는데 아주 재미있고 좀 참 의미가 있는 이야기인데 이것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봄에 여행을 갔었는데 이 목사님의 특징이 취미가 뭐냐면 모자를 이렇게 수집하는 취미래요. 그래서 들어가서 놀다가 모자가 좀 색다른 게 하나 발견돼가지고 그걸 샀어요. 초록색 이파리가 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이 기계 자수로 탁 화려하게 수놓인 모자가 있어 탁 쓰고 왔어요. 그래서 막 그냥 사람들이 막 야, 목사님 모자가 좋습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막 그냥 참 잘 샀다 모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씩씩 웃고 있더래요. 그래서 왜 저 사람은 내 모자 쓴 걸 보고 웃고 있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드디어 목사님이 목사님들 모이는데 가서 뭐 이야기를 하다 모자를 딱 쓰고 있는데 그 중에 이세 목회자 한 사람이 오더니 목사님 귀에다가 딱 대고 목사님 그 목사님 그 모자에 그 디자인한 그림 무슨 그림인지 아세요?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 그림은요 나는 마리아나를 잘 피우고 마리아나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하는 표시로 거기 그리 놓은 겁니다. 이러 들어온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모자를 그냥 버렸다는 거예요, 사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요, 모르면 그리 사는 거예요. 모르면 그냥 사는 거예요. 모르면 세상이 기쁘다. 뭐, 모르면 그리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르면은 기쁨이 없으니까 뭐 화낼 것 있으면 화내버리고 그냥 싫으면 싫다 해버리고 막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을 알고 나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기쁨이 있게 되고 기쁨을 주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선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과거도 아니고 지금 현재부터 시작해서 미래 진행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기뻐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의지적으로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